필리핀에서 이재숙 목사님,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교 집단의 지도자에게 빠져서 그의 딸과 함께 계속 영향을 받다가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가 되고 그걸로 여당 야당이 싸우기도 하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데모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을 하면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고 그 당사자인 아버지도 총에 맞아 죽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또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나서서 일어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강인하고, 남의 말안 듣는다, 말이 안 통한다. 하지만 뭔가 뜻을 품으면 뚝심 있게 해 나가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1년 남아서 이제 뭘 정리해야 될이 시점에 아주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한 번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짜 일제 세력과 맞서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또 진짜 이승만 정권 그게 싫어서 4.16이, 4.19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겠다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 진짜 우리나라를 계속 경제 부흥을 시키고 선진국이 될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었지만 역시 그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와 그 주변 사람들의 비리로 정말 비참한 그런 일을 맞이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뭐 하나 해보겠다고 북직국직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면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런 걸다 유치하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비리 때문에 비참하게 감옥에 갔고 어디 그뿐입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또 이명박 우리나라를 거쳐간 무수한 대통령이 초반에는 큰 뜻을 품고 뭘 하는 것 같아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만 결국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비리에 연루되고 결국은 그렇게 인기가 다 떨어지고 온 국민이 실망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도 여지없이 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서 여자지만 뭔가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래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될 거야. 이 사람은 해낼 거야. 그리고 지지하고 밀어주고 근데 또몇년 지나면 후회할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 가족을 단속을 못했다. 결국은 또 사람 인맥 잘못 써서 저렇다. 청와대 비서들이 뭘 어쨌다, 저쨌다. 똑같은 일 벌어질 겁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에 오를 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4년 5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내 저럴 줄 몰랐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게 육신세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안은 불교였지만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를 갔었대요.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거절당했답니다. 왜 거절당했냐? 첩의 자식이라고. 첩의 자식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높은 분이 소개해주면서 첩을 맞이해서 낳은 사람이 박근혜다. 첩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위배된다고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상처받았었대요. 그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겨운 그 시간들을 위로받을 데가 없다가 만난 사람이 그 최아무개 목사랍니다.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내면이 깊어 보이고 뭔가 굉장히 뛰어난 지도력이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지금 이 비리에 연루된 그의 딸이 그렇게 살갑게 친자매처럼 친구처럼 그를 지원하고 위로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이번에 새로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대통령이 될 사람 주변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복,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반복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세력, 멸망의 세력, 그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 그 영원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기도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나라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고쳐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게 각계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문가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 한참 실력을 쌓아가는 대학생들, 또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복음 가운데서 잘 커나가기를, 전문성이 진짜 최고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청와대의 비서진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진짜 국정 파트너가 돼서 함께 가고 또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오고 이들 가운데 장관이 나오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 길을 모르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지도자에게 답을 주고 정말 살 길을 제시하고 그럴 때야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도 바로 서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주축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후대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상당수의 청년들 제가 주일학교 학생회 때 보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있어요. 진짜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우리 영민이 시민이도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니까 어리고 철이 없고 그래 보이는데요. 개들이 저한테 가끔 편지를 써요. 일기를 써요. 그러고 보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아, 미래구나. 우리의 미래구나.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들이구나. 그거를 보게 돼요. 지금 지도자를 비난하고 누구를 처벌해야 된다, 누구를 몰아내야 된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몰아내면 뭐합니까? 그 자리 누가 채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잡혀있는 사람이,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채우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아닐 것 같죠.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한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내쫓고 갈아치우자. 소용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 가진 요셉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윗 같은 우리 후대들을 키워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이 절대적인 이유를 아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각계 각 분야에 하나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밋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정치 지도자,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을 그 사람들의 주변에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정한 근본 문제와 진짜 절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운동이 전개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필리핀 보니까요,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요, 제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보다 교통이 너무 막혀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한 30분이면 가던 거리를 요즘은 3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아우 이 나라 못 살겠다. 근데 가만히 돌아봤어요. 왜 이렇게 막히지? 경제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차를 많이 굴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가 1억 2천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1년에 7%씩 되더라고요. 7%씩. 우리는 3%도 안 되잖아요. 근데 7%씩 되고 있어요. 두테르테에 욕을 많이 하는데요. 뚝심은이 있더라고요. 마약? 마약하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앞으로도 300만 명을 죽일 계획이랍니다. 300만 명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고 누구고 떠들지 말라 이거예요. 마약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거죠. 또요. 10시 이후는 술을 안 판대요. 술 마시고 밤에 자고를 치니까 10시 이후는 술을 안 마신대요. 진짜 보니까 밤에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술을 안 파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나라를 바꿔보려고 애는 쓰더라고요. 그 필리핀도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지속으로 도와주고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면 필리핀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이 전달된 것을 이번에 보고 왔어요. 특별히 필리핀이 뭘 잘하냐면요,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동남아시아의 그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구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뭐가 안 되냐면 영어가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영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안 돼요. 근데 필리핀은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영어는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필리핀 사람들이 경제가 아직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제가 이번에 그 여행 가방을 챙겨갔잖아요. 그 안에 뭐 옷도 들었고 화장품도 들었고 뭐 스마트폰 충전기도 들었고 보조 배터리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뭐도 굉장히 이번에 무겁더라고요. 걸리적대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여유가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옷, 성경, 물병 하나 그 정도만 가지고 다녀요. 이번에 같이 캠프를 온 어떤 필리핀 현지인을 보니까 굉장히 단촐하더라고요. 먹는 것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김치, 깍두기, 뭐 마른 반찬, 고기 반찬 많이 넣고 먹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밥 한 덩이, 치킨 하나, 끝이에요. 필리핀 오시면 그렇게 드시게 될 거예요. 생선 하나, 밥 하나. 반찬은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며칠을 그렇게 먹고 다녔어요. 뭐 양념 없어요? 그 칼라만시라고 이렇게 우리 그 금귤 낑깡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한 거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뿌려놓고 먹는 거예요. 야채도 없이. 왜냐? 거기는 야채가 고기보다 더 비싸대요. 그래서 고기 하나, 밥 하나로 먹어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나? 괜찮더라고요. 그냥 수돗물이 잘 안 나와도, 전기가 안 나와도 그냥 살아요. 이번에 이사벨라 지역을 갔는데 초특급 태풍이 왔대잖아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높은 단계의 태풍은 처음이래요. 그냥 야자수 이만한 곳 다 쓰러졌어요.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가 없어요. 저는 아 여기도 가을이 있어서 낙엽이 졌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분 목사님은 아이고 신기해 신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저 산이 저렇게 생겼었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태풍에 이파리들이 다 날아가고요. 덩굴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전신주들도 다 넘어졌어요. 전기가 끊어지고 전화선이 끊어지고 우리 LP 목사님 집에 초가지붕이 있었는데 초가지붕이 날아갔대요. 3km를 돌아 다니다가 지붕을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운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지붕 찾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거기는 그 우리는 벼로 지붕을 있는데 거긴 갈대 같은 거로 있더라고요. 그게 다 날아갔어요. 초특급 태풍에. 근데 별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를 않더라고요. 전기가 안 나와도 수돗물이 좀 안 나와도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다. 아프리카 오지를 가라면 가고 산골을 들어가라면 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물 안 나오면 못 살고 전기 안 나오면 못 살고 인터넷 환경이 안 되면 답답해 비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야,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도 될 뿐더러 삶이 어디에 가든 어느 환경에 가든 적응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진짜 이 언약을 잘 붙잡아가는 그 교수님들과 교수님 밑에 학생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를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누굴 만나죠? 예, 태어났을 때부터 앉은뱅이, 한마디로 저주 재앙 속에 태어난 그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을 뭘로 살려주죠? 예,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에 그리스도의 일이 확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인생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본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걷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무려 5천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에. 그 일이 누구에게 보고됐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성전의 관리들, 또 그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급인 사두개인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를 싫어해요? 예, 죽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한마디로 뭐죠?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은 제사장, 성전 맡은 관리, 사두개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실력이 있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전도운동에 쓰지를 않으셨어요. 왜 안 쓰셨냐? 참된 복음을 이들은 누리지 못했거든요. 2절이 말하는 바처럼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 이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싫어했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탄, 지옥, 부활, 천사 안 믿습니다. 똑같이 유대교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사탄, 지옥, 부활, 천사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죠. 싫어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냐? 오늘 바르게 살면 된다. 오늘 똑바로 살면 된다. 그럼 오늘 신께서 우리에게 뭐 준다? 복 준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또 권력, 저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어찌 보면 매국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뭐죠? 사탄에게 잡힌 거죠.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요.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지옥?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사탄? 야, 그 집어쳐. 천사? 그딴 게 어딨어. 네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창세기 3장. 이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즐기고 잘 살다 가면 그만이다. 창세기 6장 육신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기 11장 자기 이름을 내고 진짜 어떤 방법을 쓰든 성공하면 된다. 육신적인 하나님 떠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죠. 정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을 말하는 전도자의 말이 싫은 거예요. 왜?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까? 육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요, 원죄 말하고 사단 말하고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말하면요 싫어해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엄한 소리 하냐고. 관두라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일에 빠져 있어요. 아, 지금 나는 아, 우리 집안 문제 복잡하기 때문에 아,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현실 문제에 잡혀 있어요. 또 한참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 안 들립니다. 아, 제가 바빠서 아,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요. 성공에 잡혀 있어요. 진짜요. 복음을 깨달으려면, 복음을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부터 발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냐? 이 발견이 나에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대적인 복음, 그 복음의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듣고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어렸을 때부터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이거 언제 발견됐냐? 우리 이재숙 목사님 만나고 계속 복음을 듣는데 어떤 문제가 부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듣는 시간에 조는 문제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안 졸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생회잖아요. 학생회 올라가는데 예배 분위기가 딱 달라요. 완전 어른식이야. 율동도 안 하고 찬송도 딱딱하고 말씀은 더더욱 어렵고 뭐 그림으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졸았어요. 꿈이 목사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졸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졸더라고요.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도 저 뒤에 앉아서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서울에 갔던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맨 뒤에 이렇게 등치가 이만한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 뒤에서 이렇게 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졸면 안 되니까. 그러고 한 10년 지냈네요. 그러다가 우리 이재숙 목사님과 같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아, 이 복음이 좋아서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예배 시간에 여지없이 또 졸더라고요. 뭘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데 테이프로 들을 때는 안 졸아요. 아, 근데 예배 시간에는 여지없이 졸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각인된 체질 뿌리죠. 그냥 어느 날 각오를 했어요. 아, 내가 늦게 자니까 조는구나. 그래, 내가 좋아하는 그 왜 토요 명화 극장 그거 보지 말고 일찍 자죠. 텔레비 껐어요. 일찍 잤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혈액순환을 다 풀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도 불안해서 가게 가서 바카스를 사다가 속이 쓰리더라고요. 됐어,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좋을 거야. 근데 웬걸요? 찬송할 때도까지 괜찮았어요? 성경 본문 읽을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에 기도를 딱 하시는데 시큼하게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증상이 있어요. 조는 사람은 알아요. 안 졸아오신 분은 알아요. 딱 느끼죠. 오! 왔다. 큰일 났네. 이게 왜 왔지? 일찍 잤는데, 운동했는데, 커피에 바카스에 쏟아 부었는데, 왜 이러지? 그날 여지없이 졸았어요. 준비 다 했는데, 내 할 건 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그 소리가 들려요.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눈이 팍 떠져요. 와, 이게 뭐지? 그때는 집이 서울이었어요. 서울을 내려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이 무능함이, 잠 하나 못 이기는 나의 무능함이 뭐가 안 된 거야 도대체? 뭘 준비를 못 했길래? 아이고, 이 정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당신 왜 화났어? 화났는데 화났냐, 왜 화났냐고 물어보면 화나잖아요. 째려봤어요. 근데도, 당신 예배 시간에 졸아서 화났잖아. 또 알면서 왜 물어, 씨. 근데 왜 화를 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알면서 당신이 졸라고 존 거야? 당신이 못 이기는 세력이 있잖아. 그럼 당신이 화낼 건 아니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발견하고 누리면 되지. 왜 화를 내? 당신이 하려니까, 당신 힘으로 이길래니까, 당신 방법으로 버티고 빠져나올래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래서 이름을 주셨잖아. 이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시에 흑암이 결박되며 전군이 수종들잖아. 그거 누리면 되지. 왜 화를 내? 따박따박 복음을 말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속았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가 건드리면 저는 이길 수 없어요. 저의 최선이, 저의 열심이, 저의 노력이 이 저주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나를 혼미케 하는 세력을 진짜 이길 수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했고 그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잡힌 나의 운명을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심으로 오늘도 이름 가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한 주간 동안 계속 저의 졸았던 문제를 놓고 묵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어요. 근데 졸면서 졸고 나서 화냈을까요? 이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서 성육신하셨고 이래서 십자가 지셨고 끝내셨으며 지금도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부활하사 이 이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붙잡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화 안 나더라고요. 그래, 졸게 해. 나는 너를 꺾으신 그리스도 붙잡을 거니까. 졸게 해. 나 어차피 테이프 들을 때는 안 졸거든? 그리고 또 테이프 계속 들은 거예요, 말씀. 두 번째 주에도 졸았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는 안 졸더라고요. 안 졸는 줄을 몰랐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안 졸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수예배 드리는 그때쯤 알았어요. 어? 내가 안 졸고 있네. 어? 이럴 수가. 몇십 년을 졸던 내가 안 졸고 있네. 그래서 막 간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이 졸기하던 마귀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요즘 안 줍니다. 막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우리에게 조는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딱 저의 제자가 돼가지고 비결이 뭐냐. 제가 나는 성육신 십자 부활만 잡았다. 그리스도 이름만 잡았다. 졸아든 안 졸든 나는 언약만 잡았다. 그랬더니 안 졸더라. 꺾였더라. 아, 알았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졸더라고요. 그 말을 해놨는데 졸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붙들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또 붙들더라고요. 내 자존심. 성도들이 보는 데서 안 졸게 해주세요. 안 졸았다는 그 어떤 뿌듯함.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또 붙들더라고요. 또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안 졸았다는 내 육신적인 그 상태. 결국 육신을 위해 그리스도 잡더라고요. 아, 나 이제 조는 문제 나 해결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결국 나의 성공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스도를 잡아도 나 중심으로 잡을 수 있구나. 육신 중심으로 잡을 수 있구나. 나를 과시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구나. 사단은 이렇게 또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진짜 잘못 잡게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사단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게 이제 조는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의 대장 예수, 진짜 원수를 알기 때문에 원수를 꺾으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 예수, 진짜 해결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진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 영적 사망의 세력, 우리를 육신으로만 묶어놓는 그 세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성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절대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잡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정대석 형제의 어머니이신 고 김호순 성도님이 남기신 유언. 내가 이 병 때문에 이 병에서 낫고 살아나든지, 내가 이 병 때문에 결국 죽든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진짜 깨닫게 하시는구나.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그리스도만. 그거 남게 하시는구나. 진짜 그 고백 때문에 가정과 후대가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이 발견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지속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사장, 성전 맡은 관리, 사두개인들은 그 눈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싫어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 사실을 지속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초대교회를 쓰셔서 예루살렘을 뒤집으시고 사마리아를 뒤집으시고 안디옥과 결국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신문을 해요. 죄인을 신문하듯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물어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야, 니들이 누가 허락을 해줬냐. 니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떠들고 다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니들 왜 엄한 얘기하고 다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지요.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그 저주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왔냐?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로 빠져나왔다. 진짜 누가 그 구원을 얻은 겁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 하나의 편리함, 나 하나의 행복, 그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없이 내 이름과 내 성공을 위해 살 수밖에 없던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잡힌 자녀된 신분이 끝나버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승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일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절대적인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일을 통해서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염려하지? 결국 이게 나 중심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헤매지? 아, 육신의 일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해보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다 무너지는구나. 아, 이게 사단 전략이구나. 아, 구원 얻었어도 끝없이 이 사단은 내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육신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멸망의 길이구나.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길이구나. 이게 사단 전략이구나. 이게 자꾸 눈이 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본부의 흐름을 통해, 기도 수첩을 통해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도 흑암 세력이, 흑암 나라가 여러 가지 내게 각인되어 있는 내 중심의 생각, 길들여져 있는 내 육신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끝없는 나의 의, 이거를 말씀이 비추어 주셔서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깨닫게 안 하시면,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이 말씀으로 나를 생각나게 안 하면 난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름을 주사, 이름에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천군이 수정되는 이 동시적인 약속을 주셔서 나로 오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만큼,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이게 누려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줄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떠올라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네. 저도 요즘 계속 전주에 있으면서 우리 전주의 성도들과 함께 3오늘로 내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주는 그런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면요, 하루 종일 육신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너무 영적으로 어둡더라고요. 아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육신적으로만 밝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주의 문제구나, 이게 인천의 문제구나, 이게 이 땅의 문제구나. 사람은 도무지 스스로 영의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육신 일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가 오셨구나.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빛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리게 돼 있구나. 아, 이 빛이신 예수를, 이 생명이신 예수를 오늘도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야겠다. 내 얘기를 하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보면서 현장의 문을 보게 돼요. 뭔가 잡혀있는 저를 보면서 현장의 메시지가 떠올라요. 그리스도로 답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니까, 아, 그렇지. 현장이 그렇다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너 왜 이렇게 어둡냐? 너 왜 이렇게 육신에 빠져있냐?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어둠 세력을 내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부활하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가서 어둠에 빠져있는 자에게, 육신에 잡혀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말해줘라.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의 세 가지 동시성을 말해줘라. 그래서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요. 현장에 나갈 답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사고뭉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므는 너 복이 있구나. 근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나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아유,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나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고백을 해놓고 생각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자. 못났다, 전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번에 이사벨라에 가서 아주 큰 응답을 하나를 받고 왔어요. 이사벨라 그 대학에, 대학교 바로 저 정문 입구에 길 하나 건너가면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순복음 교단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과 스텔라 전사님이 일전에 한번 만났던 어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분. 굉장히 성실한 분이더라고요. 이재숙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가지고 그분이 지교회가 9개나 된대요. 근데 2개의 지교회가 다 홍수에 떠내려갔대요. 비도 너무 많이 왔거든요. 지붕 날아간 교회는 그나마 낫고 홍수에 떠내려가가지고 성도네 집이랑 교회랑 다 없어져 버린 교회만 2군데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구호품을 어디서 구해오셨더라고요. 쌀하고 옷하고 물 이렇게 페트병하고 조금 있으면 나가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갖다 주려고. 근데 우리가 방문하니까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딱 보고서 말씀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풍랑을 만난 배에 탄 사도 바울 같다 그러셨어요. 지금 한마디로 이사벨라 지역에 큰 풍랑이 온 거지 않냐. 당신 지교에도 두 개나 그리 됐으니 당신 목회에도 큰 풍랑이 온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을 살리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것이냐. 바울과 같이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증거만 있으면 된다. 그 증거 있냐? 내가 오늘 그 증거를 주러 왔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떨 때 하나님이 느껴지냐?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비껴가서 우리 마을을 안 덮쳤다. 그럼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 두 개를 갖다가 다 떠내려가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가 계신 거 맞냐고,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우리다. 이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다.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참 증거를 정육신 십자가 부활로 잡았다. 영적으로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하면서 늘 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 아버지가 남자라는 걸 안다. 당신 아버지 눈 두 개에 귀 두 개 있지 않냐. 당신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맞지 않냐 했더니 맞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아버지를 아냐. 난 아버지 당신 아버지 본 적 없는데. 바로 아들인 당신이 당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그랬더니 눈이 동그랗시더라고요. 옆에 사모님도 계세요. 나는 사모님의 아버지도 잘한다. 사모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잘한다. 왜냐? 사모님이 그 아버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성육신으로, 아들 예수로 잡아야 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지옥 문제를 끝내시고 마귀 자녀된 운명에서 끊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이 이름 잡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고 하늘 군대로 우리를 지키고 도우신다. 그러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아들 예수와 그 예수가 하신 일로 붙잡으시라. 그러더니 그분이 다 끝나고 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혹시 다음번에 또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냐고. 다음번에 우리 성도들을 미리 얘기만 해 놓으시면 다 모아 놓겠다고. 이거 좀 말씀을 계속 같이 듣고 싶다고. 그 목사님, 아, 꼭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부터 살아나셔야 된다. 목사님부터 이 증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거부터 발견하셔야 된다. 요 앞에 이사벨라 대학 있지 않냐?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마다 신학원을 한다. 오시라고. 가겠다고. 그리고서 약속을 했고 그날 저녁부터 오셨어요. 오셔서 또 말씀 잘 들으시고 바로 학교 앞에 교회, 학교 안에 진짜 귀한 복음 깨달은 교수님 6분, 그 밑에마다 학생들이 20명, 30명씩 있어가지고 한 100여 명 넘게 우리 복음을 알아요. 근처에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우리 복음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교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교회 학생 하나가 마침 목사님하고 상담하러 왔는데 어? 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윤재 선교사님 알더라고요. 어, 우리 학교에 와서 뭐 말씀 전하는 분 아니냐고 알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남을 주셨구나. 아주 충성되고 성실한 이 목회자. 근데 이 근본 문제 잘 몰랐던 이분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팀을 연결해 주셔서 이 이사벨라의 이 대학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진짜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오늘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내 문제 속에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름의 성령을 통해서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잡힌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진짜 오늘도 안 되는 내 문제 속에서, 답답한 가정 환경, 사업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아,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성령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단을 꺾으시고 진짜 천군을 통해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계속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를 사단으로 발견하시고 그 속임 가운데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적 사실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할 수 없으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이 육신의 일에 빠져 진짜 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요, 우리는 무너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근본 문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가 무너진 증거를 십자가로 붙들게 하시며 오늘도 내가 승리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확신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문제 속에서 확인되고 주여 하나님이 고백할 때 일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남은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참된 증거가 전달되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